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온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은 별로 좋지 못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10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이 내용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내일 보게 될 16절부터는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중지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본문이 짧지만 순서를 따라서 사건이 쭉 전개가 돼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10절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인데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회개를 하죠. 참 이게 참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에요. 일단 여기 보면 다윗이 마음이 자책했다고 돼 있죠. 이 표현으로 보아서 누군가가 와서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괜히 그렇게 행동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언제나 회개는 뒤늦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회개할 것 같으면 죄를 안 졌겠죠. 죄를 다 범하고 물을 엎어버린 다음에 상황이 끝난 다음에 뒤늦게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 회개하는 모습을 놓고 보면 밧세바를 범했던 그때와는 좀 다르죠. 그때와는 다르게 먼저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나마 좀 회개하는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좀 나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 다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요. 9절까지 보면 다윗이 막 마음이 안달이 나죠. 꼭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막 애타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아니야 나 인구조사 할 거야. 그리고서 인구조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또참 묘하게도 어떻게 하다 또 이런 마음을 가졌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러면서 자책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미련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참 어떻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가 지금은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꼭 죄를 짓고야 말겠다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도 회개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며 또 은혜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하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심판을 제시를 하시고 선택하게끔 하세요.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이게 참 묘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다윗이 지었죠. 회개도 다윗이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가세계 가서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갓은 다시 어떤 내용으로 회개를 했는지 또 어떤 정도로 회개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서 다윗이 회개했던 것을 받으시면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네가 회개한 거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할 테니까 이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는데 세 가지 심판 내용을 너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줄 테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라. 그러면 네가 그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세 가지 선택사항이 나와요. 첫 번째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이게 첫 번째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석 달 동안 대적들에게 원수에게 도망다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기간이 다 다르죠. 기근은 7년입니다.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건 석 달이고요. 기근을 만났죠. 전염병을 만나는 건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기간만 놓고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7년 동안 심판당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심판당할래 3일 동안 심판당할래 다만 내용이 다르죠. 기근을 만날래 아니면 쫓겨다닐래 아니면 전염병을 만날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심판 내용을 잘 보시면 좀 묘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다 다시 평생 살면서 당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이 본문 이야기하기 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24장 내용은 사무엘하에서 제일 끝에부터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 인생 후반부에 벌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다윗 인생 전반부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처음에 죄를 범했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심판 제시하신 거죠. 하나는 기근 만나는 거, 또 하나는 반란이나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또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다윗이 지금은 전염병을 선택하는데요. 다른 두 종류의 심판도 다윗이 평생 살면서 당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요. 그보다 앞부분에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구나. 형벌을 받고 있구나.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을 당할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다닐 때 주변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이미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한참 이전에 선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세 번째 선택했는데 나머지 두 가지를 이후에 살면서 또 죄를 짓고 심판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것도 한편으로는 참 묘한 일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주신 심판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 심판 받으면서 나름대로는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심판을 선택했는가 14절에 나와요. 다윗이 가세기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세 가지 다 힘든 심판이거든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심판 내용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전염병을 선택한 겁니다.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건 대적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거니까 내가 전염병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까 이렇게 선택하겠다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심판 선택하는 내용을 볼 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근, 두 번째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 전염병,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 1번, 2번, 3번 있는데 뭘 선택할래?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정답은 아무것도 안 받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한 가지 선택했는데 한번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해봐요. 저 같으면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좀 더 많이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 건너뛰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1번도 어렵고 2번도 어렵고 3번도 어려우니까 4번 조금 다른 거, 조금 더 쉬운 거 좀 주시면 안 되나요?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면 선지자 가세계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내가 어떤 거 선택하는 게 지유로운 선택입니까? 지금 선택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뭘 어떤 심판하시는 게 나에게 가장 적합할지를 좀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그러다가 맨 끝에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놨으면 어떨까 싶어요. 다윗이 지금 이 전염병을 선택한 것도 불신앙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어려워서 객관적인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3자 입장에서 훈수두듯이 생각해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 말고 조금 더 작은 심판을 해주시기를 한 번 더 간구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 선택해야 되는지 응답을 좀 받고자 해보고, 그리고 선택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대로 처분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그러니까 당시 죄를 지어서 지금 7만 명이 죽은 겁니다. 늘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병으로 심각하게 앓다가 고쳐진 사람도 있겠죠. 병에 걸렸던 사람이 다 죽은 것은 아닐 테니까요. 이렇게 심각하게 고통당했던 사람은 아마 더 많았었겠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두세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해요. 뭐 우리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회개했죠. 그러나 심판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늘날 그래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값도 용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생겨나는 현실적인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도 심판을 받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 만약 100 정도다 그러면 30이나 40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완전히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회개하면 심판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현실 속에서 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또 죄를 지었을 때 얼른 신속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록 심판하시지만 다윗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선택권을 주시죠. 선택권 주십니다. 너 어떤 벌을 받을래? 아마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를 훈육할 때에 혹시 아이들에게 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아이들에게 심판권을, 선택권을 주기도 합니다. 저도 몇 번 그래 봤었습니다. 몇 대 맞을래? 네가 선택해봐. 그럼 3대, 5대, 뭐 자기가 정하죠. 그 나름대로는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세요. 심판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양상을 놓고 보면 묘하게 돼 있어요.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두려운 것 없이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하죠. 그때는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벌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이런 과정들이 많아요. 이미 관계는 회복된 겁니다.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아까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다른 걸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여러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은 보지 않았지만 내일 본문을 보면 심판받다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심판을 중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다윗과 말을 이렇게 트셨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은혜를 받을 여지들, 은혜를 받을 그런 길들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죄를 짓기만 하다가 심판받는 것과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매우 다릅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받는 심판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늘 이야기하던 말씀인데요. 죄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심판은 공동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7만 명이나 죽었는데 이 7만 명은 인구조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었던 다윗이 죄를 범해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나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 거겠죠. 정말 부당한 죽음을 당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그랬죠. 다윗이 막 애타는 마음을 가져요.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마셨으면 다윗이 그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용사 3명이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애타는 마음을 가져. 꼭 인구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안 해야 되는데 안 해도 그만인데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결국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나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내용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죄는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고 죄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해서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죠.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죄를 향한 집착을 갖고요. 꼭 죄를 지어야만, 그 옳지 않은데도 꼭 그렇게 행동해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은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주님 제 마음을 제어해 주십시오. 제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불행하지만 심판받은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모쪼록 이렇게 심판받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여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해서 다시금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세가 등등하여 죄를 범하던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찾아 나가지 않았지만 아버지 그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가 이제 회개하였을 때에는 주님께 묻고 주님의 대답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들을 찾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죄는 멀리하는 마음들 갖게 하시고 혹여 잘못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때라도 얼른 회개하여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리하여 받아야 할 심판들이 줄어들고 기간들이 짧아지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품으며 주님을 향하여 넉넉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